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촛불 집회가 26일 밤까지 계속됐습니다. 5주째 이어진 이날 서울 도심 촛불 집회에는 경찰 추산 27만 명, 주최 측 추산 150만 명, 전국적으로는 190만 명이 참가해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참가자들이 집회 앞서 청와대와 200m 거리밖에 떨어지지 않은 지점부터 이른바 청와대 포위 행진을 벌였습니다. 법원은 이번에 지난주보다 청와대에 더 가까운 200m 지점까지 집회와 행진을 허용했습니다. 이후 오후 6시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 집회가 열렸고 시민들의 시국 발언과 박 대통령 비판 영상 상연, 공연 등이 이어졌습니다. 이후 광화문을 출발해 청와대를 향하는 8개 경로로 2차 행진이 시작됐고 일부 참가자들은 저지선 근처에서 경찰과 대치했습니다. 또 오후 8시에는 참가자들이 일제히 촛불을 끄고 집회에 나오지 못한 시민들도 집이나 사무실 등에서 불을 꺼 집회 취지에 동참하는 1분 소 등 행사가 열렸고 운전자들도 경적을 울리며 동참했습니다. 이번 집회와 행진은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진행됐으며 경찰에 연행된 시민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25일 세상을 떠난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 전 국가평의회 의장에 대해 미국 내에서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토요일 성명을 통해 쿠바는 전체주의 국가고 카스트로 전 의장은 야만적인 독재자였다며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 현 오바마 행정부가 실시했던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에 대해 비난하면서 쿠바 정부가 미국의 요구를 충족하고 국민에게 종교적, 정치적 자유를 허락하지 않는 한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을 뒤집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공산혁명을 이유로 1961년 1월 쿠바와의 국교를 단절했으나 최근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쿠바와의 경제관계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 역시 같은 날 성명을 통해 카스트로 전 의장이 주변 사람들과 전 세계에 미친 엄청난 영향은 역사가 기록하고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쿠바인들은 미국의 친구와 동료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쿠바 이민자 출신 가정으로 공화당 경선 후보이기도 했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과 공화당의 폴 라이언 하원의장,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등은 카스트로 전 의장에 대해 잔인한 독재자였다며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반면 퇴임 후 쿠바에서 카스트로 전 의장과 만나기도 했던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카스트로 전 의장의 조국에 대한 사랑을 기억한다며 쿠바 국민들에게 평화와 번영을 기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녹색당이 추진하는 재검표 운동에 대해 사기라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토요일 성명을 발표하고 재검표는 이미 결과가 인정된 선거에 대한 녹색당의 사기라며 질 스타인 후보처럼 선거 결과를 부정하거나 모욕하지 말고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스타인 후보는 위스콘신주와 펜실베니아, 미시간주 등 대선의 승패를 가른 3개 경합주의 재검토를 위한 모금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위스콘신은 스타인 후보의 요청을 받아들여 조만간 재검표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한편 민주당의 대선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 후보 측은 토요일 녹색당이 추진하고 있는 재검표 작업에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클린턴 후보 측은 대선 후보 시스템이 조작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재검표 과정이 공정한지 살피려는 취지에서 위스콘신주의 재검표 작업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의 보수 야당인 공화당의 내년 대통령 선거 후보를 뽑기 위한 결선 투표가 일요일 시작됩니다. 프랑스 우파에서 대선 후보 경선 과정을 거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 20일 총 7명의 후보에 대한 1차 투표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1차 경선에서 가장 많이 투표한 프랑스와 피용 전 총리와 알랭 쥐페 전 총리 두 후보가 결선 투표에 올랐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현숙입니다.
곧이어 뉴스 포커스와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이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외교 안보 분야 핵심 요직 인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안이 곧 채택될 전망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한반도 관련 현안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금 외교안보 분야에서 자신을 보좌할 요직에 대한 인선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백악관의 국가안보보좌관 임명이 됐고요. 또 중앙정보국 CIA 국장을 지명을 했죠.
네,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당선이 확정된 것이 11월 8일 실시된 선거에서였지 않습니까? 예. 1월 20일 취임할 때까지 당선일로부터 71일의 시간이 있습니다. 네. 이 71일 동안에 강력급 인사 내각의 장관이죠. 15개 자리를 포함해서 고위직 인선만 약 1000개 자리를 다 채워야 된다고 합니다. 예. 그래야 출범과 동시에 새 차기 트럼프 행정부가 정상 작동할 수 있는데요. 이 고위직 1000개 자리를 채우려다 보니까 사실 그야말로 쉬는 날 없이 트럼프 당선인은 여러 가지 후보들 인터뷰 등등 해서 예.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현재 트럼프 당선인 측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 당선인이 정권 인수위원장이 돼서 예. 트럼프 당선인 그리고 펜스 부통령 당선인 그리고 부위원장급들 말하자면 핵심 인사들이었죠. 트럼프 대통령 선거 캠프에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 등등 해서 이런 위원장과 부위원장 이하 여러 인사들이 다양한 수준에서 후보들을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예. 말씀하신 대로 마이클 플린 전 정보국장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된 것이고요. 예. 또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지사는 유엔 대사로 임명됐죠.
예.
또 중앙정보국 국장도 임명됐고요.
네.
이제 핵심적인 그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국무장관, 국방장관인데요.
네.
이런 분야의 후보들도 트럼프 당선인이 이미 다 면접은 끝낸 것으로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발표만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예.
아무래도 캠프 내에서도 특정 인물에 대한 인선과 관련해서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워낙 비중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네.
트럼프 후보가 지금 상당히 고민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예.
이제 새 주가 시작되면은 그때는 당선인이 국무부 장관 또 국방장관 임명을 발표할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수일 내로 이제 윤곽이 좀 드러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국무장관 언론에서 여러 함합평들을 내놓고 있죠. 지금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국무장관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함께 미국의 대외정책을 책임진 양대 산맥 상당히 중요한 자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현재 내년 1월 20일 출범할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의 국무장관 후보로 두 명의 인물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
하나는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고요. 또 다른 사람은 지난 2012년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였던 밋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입니다.
예.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19일 미 동부 뉴저지 골프장에서 밋 롬니 씨를 만나서 악수하는 장면이 그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언론에서는 롬니가 국무장관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이 있었고요. 또 트럼프 당선인이 자신의 싫어했던 자신의 일종의 당내 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반대파를 끌어안으려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그 평가가 나오게 됐는데
예.
현재 민 롬니냐 또 줄리아니 카드를 모두 포함해서 국무장관의 그 인선 자체가 좀 멈칫하고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것은 롬니를 국무장관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자 공화당 내 친트럼프파가 있는데요.
예.
이쪽 진영에서 좀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앞서 그 롬니 씨는 지난 3월 트럼프 당선인이 당선되기 전에 그 유세할 적에 이제 이런저런 뭐 말이 많았는데 트럼프 후보를 겨냥해서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
예.
사기꾼이다. 무슨 부정직한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트럼프를 상당히 그 비난한 적이 있습니다.
예.
이런 이유로 공화당 내에서 그 예를 들면 긴그리치 전 하원의장 같은 인사는 이런 사람을 국무장관으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 이런 발언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역시 이제 가만히 살펴보면 대외적 이미지, 국정 수행 능력 이런 걸로 보면은 뭐 롬니가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또 이런 당내 반대도 있고 또 충성심 위주로 뽑자니 아마 루돌프 줄리안이 전 뉴욕시장에 좀 유리하지 않느냐 이런
예.
후보가 나오고 있는데요. 좀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과거 오바마 대통령도 민주당 경선에서 치열하게 싸웠던 힐러리 클린턴을 국무장관으로 중용한 사례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결론이 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여전히 아직 윤곽이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게 국방부 장관인데 몇몇 최종적으로 거론되는 인물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몇몇이라기보다는 사실 예. 트럼프 당선인이 직접 면접을 한 이후에 진정한 장군 중에 장군이다 이렇게 치켜세운 사람이 예. 있는데요. 바로 제임스 매티스. 전 중부군 사령관입니다.
네.
이 중부 사령관은 이 해병대 장성 출신인데요. 상당한 말하자면 매파, 강경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어느 정도냐 하면 중부 사령관이 이란을 관장을 하는데요.
예.
오바마 대통령은 이 중부 사령관이 이란의 핵 합의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데다가
예.
이란과의 말하자면 군사적 충돌을 우려해서 이 사람을 해임시켰습니다. 바로 제임스 매티스 중부군 사령관인데요. 가장 유력한 국방장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고요.
예.
특히나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당선인이 진정한 장군 중에 장군이었다. 또 면접 결과에 대해서 무척 인상적이었다.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예.
상당히 높이 평가한 것을 밀어볼 때
네.
매티스 전 장군이 국방장관 지명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미국 언론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외교 안보 라인에서 이제 중요한 요직이라고 하면 앞서 이야기했던 국가 안보 보좌관. 이건 그냥 이제 대통령이 지명만 하면 되고요. 중앙정보국장, 국무장관, 국방장관. 이건 이제 의회 청문회를 거치고 또 이제 인준 과정을 거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향후 뭐 외교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알려질 텐데 일단 확실하게 이제 지명된 마이클 플린 전 국방정보국장의 경우에는 상당한 대북 강경론자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한 발언이 있는데요. 잠시 좀 듣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regime in North Korea remains highly unpredictable and is perhaps the most destabilizing force in the entire.
북한 정권이 동북아 지역에서 가장 불안정하게 만드는 세력이다. 뭐 이런 지적을 한 건데. 플린 전 국장도 군인 출신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플린 국장도 매티스 국방장관 후보자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예.
이 특징이 상당한 매파라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트럼프 당선인이 외교 안보 분야에서 거론하는 인물들 또는 이미 지명되거나 임명된 인물들을 보면 대부분 상당한 매파. 강경파라는 것 그리고 또 바로 이러한 속성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서 해임된
예.
그런 전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당한 그런 강경파들인데요. 이 말씀하신 플린 전 국장도 이 육군 삼성 장군 출신입니다.
예.
국방정보국장을 지냈죠. 그런데 이 플린 전 국장은 북한에 대해서 현 체제를 오래 존속시켜서는 안 된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인식을 단적으로 엿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발언 내용이고요.
예.
또 중국과 관련해서는 이 북한의 압박과 관련해서 중국이 좀 더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말하자면 푸시 압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더더군다나 굉장히 주목되는 발언은 지금 현재 미국은 상당한 주적으로 ISIL 그러니까 순위파 이슬람 무장단체를 대적하고 있고
예.
여기에 상당한 군사력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이스라엘을 증오하는 국가 단체들과 제휴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북한과 러시아, 중국 쿠바, 베네수엘라 이렇게 꼽고 있는데요. 사실 오바마 행정부는 쿠바하고도 국교를 정상화했고 또 중국과도 사실 상당한 선의의 관계, 경쟁 관계를 강조해온 터기 때문에
예.
이렇게 ISL과 제휴하고 또 미국, 이스라엘을 증오하는 나라군에 포함시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본 인식 자체에 있어서 상당히 위험한 생각일 수도 있다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매티스 유력한 그 국방장관 후보 또 마이클 플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또 이렇게 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군사 분야 조언자들이 예. 이렇게 강경 인사로 채워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미국의 국방, 군사, 안보 정책에서의 상당한 변환을 점치는 그런 전문가들이 많이 예.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당선인이 기업가 출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교안보 분야는 보좌관들, 국가안보 특히 보좌관의 조언에 많이 의존할 것이다. 이런 관측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여러 번 보도해 드렸습니다만 예.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평생 수십 년간 그 사업, 특히 부동산 분야에서 사업을 해왔고요. 그 뒤로 뭐 TV 출연해서 상당히 많은 출연을 한 적이 있고요. 이번에 일종의 그 공화당의 외곽에서 입후보를 해서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0일 날 이제 대통령이 그 돼서 취임을 하면은 어떻게 그 외교안보 정책을 끌어나갈 것인가 이런 데에서 관심이 많은데요.
예.
대체로 보면은 그 아무래도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외교안보 쪽은 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CIA 국장 또 곧 임명될 그 국무장관 쪽에 좀 그 위임해서 좀 넘기지 않겠냐. 본인은 국직 사업만 챙기지 않겠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왜냐하면은 첫째는 외교안보 분야가 본인이 주로 다뤄온 게 아니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당선된 것은 무슨 외교안보 쪽에 커다란 무슨 공약을 한 것이 아니고 경제가 주축입니다. 경제를 미국 경제를 살리고 특히 그 러스트벨트 중서부의 그 낙후된 경제 지역의 일자리 이런 문제를 많이 살리겠다라는 쪽에 큰 공약으로 이것이 차지한 비중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본인은 그 경제 살리기에 주력을 하고
예.
외교안보 쪽은 아무래도 안보보좌관, CIA, 국무장관 이런 쪽에 좀 위임을 하지 않겠냐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예. 그 외교안보와 관련돼서 이제 정책을 결정을 할 때 또 중요한 게 각종 정보들을 어떻게 이제 분석을 할 것이냐 이것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텐데 지금 중앙정보국장에 지명된 마이크 폼페이 하원의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 역시 폼페이 하원의원도 군 출신입니다.
예.
육군 사관학교를 나왔고요. 역시 상당한 강경파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이 북한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발언한 내용들이 좀 알려져 있는데 유엔
예.
안보리에서의 대북 제재 결의 여기에 대해서 필요 없다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용하지도 않고 또 생산적이지도 않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미국이 해야 될 것은 경제력 또는 군사력을 통해서 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것이지 유엔 안보리의 그런 형식적인 결의를 통해서 압박을 해서야 소용이 없다라는 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중국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더 그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미국이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예.
또 직접적으로는 북한을 국제무역체제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그러니까 워싱턴의 전문가 내지는 관료들의 입장에서 볼 때면 그중에서 가장 강성 발언을 쏟아내는
예.
그런 인물에 속해 있는 것이 바로 이 폼페오 중앙정보국장 지명자고요.
예.
얘는 역시 플린 국가안보보좌관 임명된 분
예.
그리고 또 국방장관으로 거론되는 매티스 전 사령관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에서 강경파로 불른되고 있습니다.
예. 혹시 최홍규 기자도 폼페이오 지명자와 관련돼서 어떤 그 소개해줄 발언이 있습니까?
네, 뭐 아까 나온 얘기하고 뭐 대동소이한데요.
예.
그 대체로 그 북한과의 그 협상 이런 것은 좀 부정적입니다.
예.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유엔 안보리 결의는 그 유용하지도 또 생산적이도 않고. 미국은 경제력과 군사력을 모두 행사해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특히 그 북한을 그 국제무역체계에서 퇴출시키고 또 대북 금융과 기술 제재를 주장을 했는데요.
예.
역시 이것은 그 오바마 행정부하고 뭐 아직 새로운 트럼프 행정부의 뭐 대북 정책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만
네.
굳이 뭐 구별하자면 오바마 행정부는 전반적으로 그 이론적인 접근 그러니까 북한과의 그 전쟁을 할 수도 없고 더군다나 그 압박을 하려면 중국을 통하게 하는 수밖에 없다.
예.
이런 일종의 어떤 제재와 압박을 통한 것에 강조점을 뒀다면은 새로 지명된 이런 사람들은 뭐 정책이 나온 건 아닙니다만은 그동안의 발언을 보면은 좀 더 좀 그 행동 쪽에 좀 무게중심을 둔 게 아닌가 이런 관측이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기 행정부의 외교 안보 분야 주요 인사들이 군 출신이고 또 특히 이제 과거에 북한에 대해서 강경한 발언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향후 대북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도 상당히 주목되는데 자 그래서일까요? 북한 외무성이 최근에 좀 이례적으로 긴 장문의 비망록을 통해서 미국이 정책이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좀 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그 비망록은 북한으로서는 좀 이례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예.
A4 용지로 9장에 달하는 그런 장문의 비망록이었고요. 그 내용을 보면 자, 이 북한이 왜 핵을 개발하고 또 보유하게 됐고 또 미사일 시험 발사 등등 잇따라서 말하자면 첨단 대량 살상 무기들을 개발할 필요가 생겼는가에
예.
대해서 아주 장문의 보고서 형식으로 내고 있는데요.
예.
미국이 어떤 형식으로 또 어떤 내용으로 북한에 대한 압박 그리고 군사적 움직임들을 보였는가를 말하자면 구체적인 날짜와 내용으로 쭉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러한 미국의 적대시 정책들을 바꾸지 않고는 핵 문제 해결은 있을 수 없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을 맞아서 뭔가 변화를 원한다면은 이러한 적대시 정책을 폐기하고
네.
아울러서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예.
말하자면 새로 들어설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메시지라고 볼 수 있죠.
네.
북한은 지금 상당히 말하자면 새 행정부가 북한과 관련해서 어떤 정책을 펼치신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예.
여기에 대해서 파악하려고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맥락에서 이 비망록을 통해서 말하자면 트럼프 당선인 측의 외교안보 고위 인사들에게 말하자면 일종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예.
있습니다.
아무래도 임기 초반에 어떤 방향으로 미국이 대북 정책을 펼 것이냐 이제 관심을 모을 수밖에 없는데 뭐 여전히 강경한 그 대북 제재를 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초반에 북한과 대화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들이 어떤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네, 조엘 리트라는 존스홉킨스 대학 선임 연구원을 꼽을 수 있는데
예.
조엘 리트는 과거 클린턴 행정부 때 정부에서 일했던 인사고요.
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1994년 미북 제네바 합의회 때 참여했던 인사입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 최근에는 그 스위스 제네바에서 최선희 북한 그 외무성의 미국 국장을 만나서 일종의 그 민간 접촉, 민간 차원의 그 접촉을 하고 온 인물인데요.
예.
조일리트 그 선임 연구원하고 미국의 핵 전문가죠. 그 리처드 소콜스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연구원이 미국의 그 시사월간지 아틀란틱이라는 시사월간지에 그 기고를 했는데요.
예.
제목이 트럼프 당선인이 북한과 합의를 맺을 수 있을까라는 제목입니다.
예.
그 요지를 좀 소개를 드리면요. 첫째로 두 전문가가 지적한 것은 오바마 행정부의 그 대북 정책이 그 실패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도랑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왜 그러냐면 미국이 중국을 통해서 그 압박을 대북 압박을 해서 북한의 핵 개발을 포기를 하려고 했는데 북한은 미국을 조롱을 하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했기 때문에 실패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서 두 전문가는 더 이상 트럼프 행정부는 그 중국에 의존하지 말고 미국이 북한과 직접 협상을 해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이른바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고 또 핵 개발을 제고하겠다는 북한의 제안에 응할 기회를 트럼프 행정부에 그 제안한 건데요. 앞으로 뭐 내년 1월 20일 이후에 등장할 트럼프 행정부가 이 같은 제안을 받아들일지 아니면은 이제 뭐 대부분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그 강경한 인물들이다 그랬는데 이거보다는 좀 더 좀 강하게 나올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북미 간의 대화 가능성 물론 이제 트럼프 후보는 후보 시절에 김정은과 만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가능성들 전문가들이 높게 높게 점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가능성의 문제로서는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트럼프 당선인 측은 현재의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 이른바 전략적 인내로 알려져 있는 것, 이것이 실패했다는 판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전략적 인내라는 것은 북한이 핵포기 의사를 밝히고 또 비핵화를 위한 진정성을 보이고 대화의 장으로 스스로 나오기 전까지는 그대로 놔두겠다, 말하자면 방관하겠다라는 입장인데,
예.
이것이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 기간 중에 북한은 핵무기를 고도화할 수 있었고 더 도발의 수위를 높여왔단 말이죠.
예.
그러면은 그냥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방향이 정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맥락에서 두 가지를 흔히들 얘기를 하죠. 말하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당선인의 외교안보 분야 핵심 인사들이 대체로 군 출신의 대북 강경한 인식이라든지 또는 발언을 해온 그런 인사들로 채워지고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강한 제재와 압박 쪽으로 방향을 전환할 것이다 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그것을 위해서는 어쨌든 북한 측과 뭔가 테스트, 북한의 의향이 어떤지, 진정한 의도가 무엇에 있는지 이것을 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바로 여기에서 북한과 임기 초반에 대화를 나누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예.
이런 부분들을 더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지난 대통령 선거 유세 과정에서 트럼프 후보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도 햄버거를 먹으면서 얘기를 못할 것이 없다라는
예.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바로 발언 때문에 강한 제재나 압박 또 있지만 또 다른 한쪽에서는 대화의 가능성도 분명히 언급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기
예.
때문에 제재와 압박 쪽으로 가기 전에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를 점검하기 위한 대화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관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글쎄요. 북한은 물론 대선 전후로 도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앞서 저희들이 얘기한 비망록 이거 낸 거 말고는 지금 좀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설명이 가능합니다.
예.
이제 북한 입장에서 보면요. 최근에 그 지난 한 달간에 커다란 그 정세 변화가 한 가지도 아니고 두 가지가 생겼는데요.
네.
뭐 서울에서 뭐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한국에서 그 일단 그 무슨 최순실 게이트니 최순실 사태니 해서 거의 국정이 지금 밥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예.
대통령의 힘이 상당히 빠지고 이것은 그 남북 관계, 동북아 정세에 큰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이것을 뭐 북한이 사전에 그 예상했을 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네.
그 남북 관계와 그 한국 정세가 굉장히 큰 불확실성에 빠졌고요. 또 다른 것은 이제 트럼프 당선입니다. 저희도 뭐 부여에서도 전에도 계속 아마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이길 것 같다라고 얘기를 여러 번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는데
예.
그 실제로 뚜껑을 열고 보니 트럼프 후보가 그 11월 8일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평양도 아마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놀랬고 아마 이건 예상 못한 어떤 정세의 변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아마 북한이 예상을 해보면 힐러리 클린턴이 오바마에 이어서 당선이 되면은 이 기간 중에 핵실험이든 또는 무슨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하든 핵 개발을 완료해서 계속 나의 갈 길을 가겠다 아마 그러고 계산을 해놨을지 모르는데요.
네.
문제는 그 예상을 깨고 힐러리 클린턴이 아닌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된 겁니다.
예.
그래서 11월 한 1, 2주 안에 지난번에 그 미국 보도가 뭐가 나왔냐면 한 정보 소식통을 인용을 해서
예.
북한이 아마 사흘 안에 무수단 로켓을 발사할 것 같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예.
그 뒤로 막 보도가 없어졌습니다. 또 발사를 실제로 안 했고요. 따라서 평양이 아마 두 개의 이런 그 거대한 정세 변화 한국의 국내 정치 상황 또 남북관계 이것과 워싱턴 조야의 움직임 향후 등장할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향배를 아마 면밀히 그 주시하고 있지 않나 그런 관측이 있습니다.
예.
예, 관련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네.
북한이 관망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전의 행태를 지금은 중단하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예.
북한이 가령 핵실험이든 또는 미사일 발사든 이것은 한국의 박근혜 정부를 지금 북한이 상당히 공격하고 비난을 강도를 높이지 않고 있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말하자면 한국에서의 관심의 초점을 북한의 도발 쪽으로 돌리게 만들 수 있는 일을 북한은 하려 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분석이고요.
네.
또 트럼프 행정부 앞으로 들어설 역 관련해서는 제재와 압박도 상당히 강하게 할 가능성이 있지만 대화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일찌감치 북한이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또는 탄도 미사일 발사로 대화의 여지를 그야말로 없애버리는 네. 스스로 포기하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죠. 바로 이것이 북한이 도발 행위를 상당히 장기간이라고 할까요? 자제하면서 관망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배경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의 차기 정부 외교안보 분야 인선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또 이에 따라서 향후 대북 정책은 어떻게 전개될지 전망을 좀 해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뉴스포커스 함께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윤국한 기자도 북한이 오랫동안 도발을 지금은 좀 멈추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북한 5차 핵실험을 실시한 게 지난 9월 9일입니다. 이제 80일이 이제 다 돼가는데 지금 이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하고 미국이 어느 정도 합의를 했다 이런 보도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위 유엔 소식통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이 나오기 위해서 핵심적인 것은 바로 미국과 중국 두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그 내용에 대해서 합의하는 것이고요.
예.
지금까지 그런 절차를 늘 밟아왔습니다. 이 두 나라의 결의안에 대한 협상이 오랫동안 시간을 끌었고 그 견해차 때문에 이것이 80일 가까이 걸리게 된 그런 배경이었는데요.
예.
소식통들을 통해서 들어보면 미국과 중국이 일단 합의를 한 것으로 초안에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르면 다음 주 중에는 결의안이 채택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요.
예.
다만 한 가지 변수는 러시아가 이전에도 러시아는 그런 태도를 보였었는데요. 말은 절차적인 이유 또는 러시아의 말하자면 경제적 이익에 뭔가 그 손상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없는지 좀 더 자구나 문구들을 자세히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늘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2270 결의안이 3월 달에 채택될 때도 미국과 중국의 합의 이후에도 엿새가 더 걸려서 최종 합의가 이루어졌거든요.
예.
채택까지. 이번에도 그런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에
예.
그것이 유일한 변수입니다. 다음 주에 결의안이 채택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라는 거고 그 점을 제외하면 일단 큰 틀에서 미국과 예. 중국이 합의를 한 상태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가장 쟁점이 됐던 부분이 북한의 민생용 석탄 수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이었던 걸로 알려졌는데요.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방안이나 아이디어들도 언론에서 많이 보도를 했고요. 어느 정도 이 부분의 절충점을 찾았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볼 가능성이 큰데요.
예.
다만 이제 아직 구체적으로 그 결의안 초안 내용이 뭐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그 절충이 됐느냐, 어떤 합의가 이루어졌느냐 이건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동안의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예.
아, 북한은 그 현재 광물, 그러니까 석탄이나 철광석 수출을 통해서 그 연간 약 10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0억 달러 상당히 큰 돈인데요.
네.
이 중 그 상당수가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북한의 그 핵과 미사일로 그 자금이 전용되고 있고요. 따라서 미국과 중국은 이 같은 핵 개발을 막기 위해서 자금을 줄을 막아야 된다. 이런 것은 합의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4차 실험 이후에 그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해서 북한의 석탄 수출, 광물 수출을 막자 이건 합의를 봤고요.
예.
다만 중국이 북한의 경제를 너무 흔들면 안 된다. 주민들의 생활을 어렵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단서 조항을 하나 달았습니다. 그것은 민생용,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의 생계를 위한 목적의 수출인 경우에는 허용을 하자 그렇게 됐는데요. 이거를 몇 달간 그 운영을 해보니까 실제로 이 같은 민생 조항에만 예외적으로 석탄 수출을 허용하기로 했는데
예.
봤더니 대부분 아무런 제한 없이 그냥 석탄이 수출되고 있고 통계를 보면 석탄 수출이 오히려 좀 늘었습니다.
네.
따라서 미국이 그에 대해서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했고요. 이번에 이제 아마 거의 80일 이상 밀고 땡기고 협상을 한 것도 바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때문에 이견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예.
전문가들에 따르면 대개 이제 두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민생용 수출 문제, 석탄 수출을 어떻게 막을 거냐에 대해서는 첫째로는 쿼타제입니다.
예.
지금처럼 민생용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허용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은 100만 톤을 수출을 한다 이렇게 치면은 싹둑 잘라서 한 50만 톤만 수출하게 하자 이렇게 총량으로 아예 묶어두게 되면은
예.
북한의 뭐 수출이 거의 뭐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죠. 뭐 이렇게 하나 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왕 민생 목적으로 합의를 했는데 지금 이것이 잘 안 지켜지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기업 또 이러이러한 요건이 됐을 때만 민생용으로 본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구체적으로 합의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예.
어느 쪽으로 합의가 됐는지 이것은 좀 뚜껑이 열려봐야 알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초안조차도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담해서 얘기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일단 민생용 석탄 수출에 대해서 어떻게든 검증을 강화하는 방법이 나온다면 북한의 수출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북한 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은 확실치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이 합의했다고 알려진 결의안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또 언론 보도를 보더라도 그것이 실제로 북한의 중국에 대한 석탄 수출, 광물 수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예.
관련해서 이런 의문을 뒷받침하게 하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발언이 나왔는데요. 지난 24일 날 중국 외교부 그 정례 브리핑에서 공상 대변인이 한 말이 있습니다.
예.
중국으로의 북한의 석탄 수출이 오히려 늘지 않았느냐라는 네.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수출이 늘고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예.
중요한 것은 이것이 민생 목적이 아니냐 또는 민생 목적이냐 이것을 판정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예.
수출이 수적으로 늘었다고 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아울러서 민생 목적의 수출로 인해서 그걸 제한을 가해서 북한 주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다시 한번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보면 사실 쿼타제, 아까 앞서서 최 기자가 쿼타제를 검토하는 방안 얘기를 했는데 중국이 쿼타제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게 보고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일본 등이 석탄 수출과 관련해서 검토했던 것은 쿼타제 아니면 더 좋게는 아예 민생 목적이라고 하는 예외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예.
그러나 쿼타제는 삭제는 물론이거니와 쿼타제도 중국은 전혀 검토하지 않는 것. 이렇게 보이고요.
예.
중요한 것은 언론의 최근의 보도를 보면 민생 목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중국이나 북한의 입증 책임을 좀 더 강화하는 쪽이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 그런 정도의 새로운 결의안이라고 하면 2705와 크게 다를 바가 없지 않느냐라는
예.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습니다.
예.
역시 중국의 자의적인 판단에 민생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맡겨두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결의안이 나올 것인가 이것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예.
사실 아직까지 이렇게 협상이 길었던 것은 바로 이 민생 목적과 관련해서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를 놓고
예.
미국과 중국이 고민했다는 예.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예.
그 결과는 상당히 궁금한 예. 그런 바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궁금하네요. 자, 다음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한국과 일본이 군사 비밀정보 보호협정을 체결을 했습니다.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의 이야기를 잠시 듣고 좀 계속 논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협정 체결로 한일 양측은 상호 획득한 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어 대북 감시 능력이 향상될 것입니다.
예. 한국과 일본이 상호 획득한 군사 정보를 이제 직접 공유한다. 쉽게 설명을 하면 이런 건데 이 협정이 가지는 의미가 어떤 겁니까?
사실 한국과 일본이 이번에 협정을 맺었지만
네.
군사 정보 교류 그 협정은 한국과 미국, 일본 세 나라 사이에는 이미 있습니다.
예.
근데 이 협정의 특징은 한국과 일본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려고 할 때도 미국을 통해서만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한일 두 나라 간의 협정 체결로 이제는 민감한 군사정보, 대체로 2급 이하의 군사기밀로 돼 있는데요. 그것들을 두 나라가 직접 교환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 말하자면 민감한 정보들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이고요.
네.
또 이 군사 이번에 정보보호협정은 그 내용이 공개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 또 어떤 방식으로 또 어떤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교환하겠다는 것인가 이런 예. 부분들이 다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 부분 여러 가지 말하자면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과 일본 정부가 앞으로 좀 더 투명한 형태로 그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된 그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예. 지금 협정에 서명을 했고 발효도 된 상태입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한국 내에서는 아직까지 반대 여론이 강력한 것 같습니다. 국방부가 이걸 다시 추진하겠다라고 발표한 이후에 한 달도 안 돼서 이제 마무리된 상황이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강력하게 지금 반대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막아야 되고 또 그를 위해서는 정보 교류가 필요하다 이런 같은 당위성에서는 동감이 있지만
예.
한국과 일본 간에는 그 약간의 그 과거사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그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화한 이런 게 있고요. 또 야당은 이가 그 한국과 일본의 과거사의 앙금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
북한을 일종의 가상적으로 간주하는 것을 일본과 이렇게 정보 교류 특히 군사 차원에서 협정을 맺을 수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도 야당이 이거에 대해서는 계속 반대 목소리를 낼 것 같습니다.
예. 가장 궁금해하는 대목이 그런 것일 것 같습니다. 한국 내에 이렇게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일본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전격적으로 빨리 이 협정을 체결한 이유는 뭐냐? 그 배경엔 뭐 어떤 것들이 작용한 것이냐? 어떤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거는 한국 국방부나 일본 정부의 설명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예.
이 군사정보교류협정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빠른 신속한 대응이 그리고 정확한 대응이 가장 첫 번째 과제다. 그렇기 예. 때문에 계속해서 고도화되는 북한 핵 미사일과 관련해서 그 대응을 좀 더 민첩하게 그리고 서로 협조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두 나라 정부 당국의 설명이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야당이나 이런 국민적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은 이것이 일단 투명하게 진행이 되지 않았다.
절차상의 문제가
그렇죠.
있다.
국가 안보와 관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협정이 아니라 조약으로서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현재 그 한국의 박근혜 정부가 국내적인 정치 스캔들 때문에 사실상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서둘러서 졸속으로 추진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고요.
네.
바로 그런 맥락에서 야당은 이번 협정 체결이 원천부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국회에서 과반수를 넘는 의원들이 이 협정 체결을 무효화하기 위한 특별법안을 이미 발의한 상태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한 반대의 목소리가 있는 상황이고요. 또 그 반대의 구체적인 이유와 관련해서는 이것이 동북아 질서를 더 불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 중국이 사실상 이 협정도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와 마찬가지로 자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비난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맥락에서 이 동북아에 말하자면 안정의 또 하나의 불안 요소가 추가된 것이다.
예.
이런 지적들을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 아직 남아있는 외교 안보 인선도 이제 드러나게 될 거고요. 또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합의가 된 것이라면 그 내용도 이제 곧 발표가 될 거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자세히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와 함께했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이번 주 뉴스 포커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하잇 하잇. 안녕 영진이. 하잇. 광고기 어서 와.
오늘도 밤 10시에 컴퓨터 화면에 등장한 한 남자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름은 이평이고 나이는 23살입니다. 현재는 인터넷 방송을 진행 중인 탈북 BJ이고요.
함경북도 청진의 고향인 탈북 청년 이평 씨가 인터넷 방송으로 출근하는 시각이 매일 밤 10시입니다.
지금 제가 찾아온 곳이 그러면은
제가 방송하는 곳이죠.
사무실도 있고
네.
방송실도
네,
있고
네.
멋진데요.
카메라 앞에 자리를 잡고 컴퓨터에 대화창을 열어놓고
차가 내리면서 엄마 아빠가 이렇게 딱 내리는데 전 엄마를 처음 본 거예요. 그때 엄마를 처음 보고 아빠는 두 번째 본 거였고.
세상 살아가는 수많은 이야기 중에서 오늘도 이평 씨의 방송 시간은 고향 북한 이야기, 탈북자 이야기, 그리고 탈북 청년으로 살고 있는 지금 한국에서의 생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냥 막 엄마를 보자마자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엄마 아빠를 만나고 나서.
이평 씨의 방송을 찾아듣는 사람들은 평균 8천여 명. 열혈 애청자들이 모여서 만든 팬클럽의 회원은 1,000명이나 되는 떠오르는 인기 스타가 됐습니다.
이제 5개월 되죠, 이제 좀 있으면.
그때 이런 반응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유튜브를 올리면서 제 그 탈북 과정을 얘기하는 영상을 올렸는데 그게 이슈가 되다 보니까 더 지금 더 커진 것 같아요.
오늘도 이평 씨는 인터넷 방송이라는 타임머신을 타고 고향 북한과 한국 서울을 오가고 있습니다.
구독 눌러줘. 좋아요도 눌러줘. 잠시만.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개인 인터넷 방송 진행자 청진의 고향인 BJ 이평 씨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정말 서러웠던 게 이 체육대회 같이 날 다 이렇게 애들이 부모님 손을 잡고 이렇게 오는데 전 항상 할머니만 계셨거든요. 너무 서러운 거예요. 근데 전 이게 티내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그게 저기 무산이 저희 아버지 고향이신데 무산이 그렇게 멀진 않지만 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어디 가 있다 지금 일하러 갔다 그렇게만 듣던 상태였는데 어쩌다가 중국 가게 된 걸 알았죠.
고난의 행군 때 중국으로 떠난 부모님은 늘 보고 싶은 그리운 얼굴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계속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중국에 계신 동안 저희 할머니한테. 근데 할머니는 그 사진을 안 보여줬는데 할머니가 나가셨을 때 제가 한번 몰래서 꺼내보니까 우리 집에 걸려있는 그 사진이랑 똑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 엄마구나. 근데 보니까 머리가 노랗고 이런데 아, 중국에 간 거구나. 그때 알았죠. 막 동네에 뭐 중국으로 간 사람도 되게 많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중국으로 가신 거구나. 그때 처음 알게 됐죠.
부모 없는 아이라고 손가락질 받았던 어린 이평씨의 기억. 서러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죠. 뭘 해도 좋을 때 아무것도 몰랐죠. 저는 아무것도 몰랐고 전 그때 요즘 같은 경우는 이 한국에서 보면 제 그 10살 11살 때 보면 어른들이 너 커서 뭐 할래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럼 저는 의사 할래요 뭐 선생님 할래요 이랬지만 저희는 그런 것조차 없었어요. 꿈 이런 것도 없었거든요. 그냥 무작정 막연하게 놀 나이인데 저는 일단 부모님 얼굴도 모르는 상태였고 사진만 보고 아, 이 사람이 우리 엄마고 이 사람이 우리 아빠구나.
동무들과 놀고 웃고 걱정 하나 없어야 했던 어린 시절이었지만 변변한 동무라고는 떠올릴 사람이 없었던 이평 씨는 늘 혼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 닿게 된 부모님과의 연락.
지금 남조선에 있으니까 오라고. 어렸으니까 보러 가야겠다. 보러 가야겠다. 뭐 갈 때 두만강 건너겠지, 어딜 몽골 사막을 걷겠지 이런 상상도 못하죠. 가니까 이렇게 알려주니까 전 그대로 따라온 거고.
하루라도 빨리 손자가 아들 며느리와 함께 살기를 바랬던 할머니. 이평 씨의 손을 잡고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중국 넘어가서 연기를 한 3일 정도 있다가 북경으로 갔어요. 그래서 북경에서 잡힌 거죠.
불과 며칠도 안 돼 이평 씨와 할머니는 중국 공안에 붙들려 북한으로 송환됐고 평범한 북한 인민에서 도망자 탈북자가 된 이평 씨는 할머니와 함께 구류장 단련대로 끌려가 있었습니다.
감옥 있죠, 한 번. 단련대 그런 거.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고문 같은 거 해요?
전 고문을 안 했고 전 고문이라 보니까 벌을 받았죠. 이렇게 정자세로 앉아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루에 8시간씩 제가 그렇게 앉아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 거 하고 한 달 동안 거기 있다 보니까 이제 11살 때는 이번에 내가 가다가 잡히면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 꼭 가야겠다.
단련대에서의 한 달은 8살 이평 씨에게도 끔찍한 기억이었습니다. 어린 이평 씨에게는 그냥 꼿꼿이 정자세로 앉아있는 벌이 내려졌지만 할머니는 쇠약했던 몸을 못쓰게 될 정도로 고문을 받았습니다. 그런 고통을 안겨준 부모님에 대한 원망, 동네 사람들의 냉랭해진 시선, 힘든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렇게 11살 때 올 때 할머니가 내가 처음에 안 가겠다 했었거든요. 아, 나 안 갈래, 안 가고. 되게 원망했어요, 처음에. 그렇게 잡히고 나서 부모님이. 8살이란 나이는 정말 어리잖아요. 정말 그냥 애기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환경에서 이렇게 감옥이란 데 있다 보니까 너무 원망스러운 거예요, 부모님. 내가 왜 굳이, 내가 왜 이런 일까지 당해야 하고. 정말 힘들었었거든요. 그리고 그, 제 고향으로 다시 갔을 때, 청진으로 갔을 때, 이미 소문은 다 났고, 쟤다, 저 변절자, 이러면서 소문이 나는. 뭐, 지나가나도 돌도 맞고, 막 이랬어요.
더 이상 고향집에 머물러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 바뀔 것이라는 기대는 생각지도 않았고 기회만 된다면 다시 두만강을 건너 붙들리지 말고 멀리 도망가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너무 버티기 힘들었었거든요. 특히 나이가 어렸으니까. 땡깡 부릴 나이인데 전 그때부터 막 생각을 했어요. 내가 왜 이렇고 우리 엄마 아빠는 왜 나를 두고 갔을까? 그래서 11살 때 연락이 왔을 때 안 가겠다 했어요. 나 안 가도 된다고. 본인이 안 볼 거라고 그랬는데 제 할머니가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가 이번에 꼭 가. 너 엄마 아빠 볼 수 있으니까 꼭 가라고. 그때 할머니를 보고 꼭 성공할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전 출발했거든요. 그땐 정말 눈물 한 방울 안 흘렸던 것 같아요. 할머니 봤을 때. 그때 출발할 때.
단지 11살 꼬마아이였습니다. 할머니는 먼 길을 나설 수가 없었고 11살 이평 씨는 어떻게든 성공해야겠다는 생각뿐인 비장한 마음이었습니다.
구체적인 걱정은 할 수가 없었죠?
없었죠. 그냥 살아야겠다였죠. 살아야겠다. 아직도 그래서 안 믿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말이 되냐, 뭐, 11살 나이에, 8살 나이에. 11살 때는, 그때는 좀 생각이 바뀌었었죠. 8살 때 원따로, 11살 때는, 8살 때 이게 잡힌 기억이 있고, 그런 안 좋은 게 너무 크다 보니까, 이건 내가 살아서 꼭 가야겠다. 이 양 마음 먹은 거.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11살 때. 감옥을 갔다 오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이번엔 여름이어서 다시 회령으로 갔는데 수영을 해야 하는데 물이 너무 깊은 거예요. 제가 상류 쪽에서 오다 보니까 제 키의 한 3배 정도인 거예요, 물이. 그래가지고 거기 시도하다가 그 초소에 있는 경비들한테, 북한 경비들한테, 군인들한테 가서 이렇게 돈 좀 준 다음에 나 저기 건너편까지만 좀 데려다 달라. 걔넨 돈이면 다 해줘요. 이 자기들이 입만 닥치고 돈만 받으면 다 해준단 말이야. 그래서 가서 건너편만 데려다 달라. 그래서 그 군인이 저를 이렇게 목마를 태워가지고 걸어서 반대편에 데려다 줬단 말이야.
여름날 깊은 밤 둥안강을 건널 때도, 칠흑같은 시각에 산을 넘을 때도 11살 이평씨는 웬만한 어른들 못지않은 담대함이 있었고, 누구에게도 피해가 돼서는 안 된다는 책임감에 철이 바짝 들어있었습니다.
제가 혼자 이렇게 온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저까지 해서 5명이었어요. 근데 여자가 4명이었고 제가 유일한 남자였고 거기서. 근데 또 심지어 되게 나이가 할머니, 먼저 할머니 한 분 계셨고, 아주머니, 저보다 한 고등학생 그때는 그런 누나가 한 명 있었고, 모르는 사람들은 오다 보니까 전 더 불안했죠. 여자들이었으니까. 그래, 애기들이 정말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도 꺼려했겠죠. 애들이랑 가는데 애들이 뭐 소리를 내거나 이랬을 때 들킬 가능성도 있고. 근데 이미 저는 그땐 경험자였으니까 진짜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냥 왔던 것 같아요. 부착 좀 뛸 땐 같이 뛰고, 큰맘 먹은 거죠.
산 넘고 물 건너고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몇 번이나 거친 뒤 이평 씨의 일행이 도착한 곳은 대륙 사막의 끝에 있는 몽골 한국 대사관이었습니다.
그 브로커가 말했을 때 너네가 대사관에 들어간 순간 그때는 끝이다. 그때는 그냥 시간만 기다리면 된다. 그랬으니까 그건 생각하고 대사관 딱 들어왔어요. 그때는 마음이 놓인 거예요. 살아야겠다, 살아야겠다, 꼭 성공해야겠다 이 생각만 하다가 대사관에 딱 들어간 순간부터는.
몽골 한국 대사관은 한국 땅이나 다름없는 것이고 거기만 들어갈 수 있다면 자유의 몸이라고 했었는데.
그때 정말 힘들었죠. 어린 나이였고 막 뛰어댕길 때인데, 이런 방 안에서 한 달 동안 이렇게 있다 보니까 오히려 더 생각 없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어린 이평 씨의 눈에 보이는 한국 대사관 안의 모습은 그냥 조금 다른 분위기의 수용소였습니다.
대사관에 있을 때 남녀를 이렇게 나눴어요. 딱 이렇게 돼 있네. 이 방에 남자, 이 방에 여자. 한 달을 있었는데 그 방에서 나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 TV만 보면서 한 달 동안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미치죠. 그리고 또 가족끼리 온 사람들도 있는데 자기 아내는 저기 있는데 난 여기서 보고 싶어도 못 보는 거예요. 보고 싶어도 못 보는. 가끔 한번 정말 애원해서 이렇게 다 풀어준 날이 있었어요. 이렇게 문을 열어서 복도 쪽에 이렇게 방 하나를 잡아서 한 몇 시간만. 보고 싶을 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방마다 위에 이렇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위에 이렇게 의자를 올려놓고 이렇게 눈만 보면서 얘기하고 그랬어. 어찌됐건 그쪽에서도 군인들이 다 관리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더 철저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북한 사람들이 몽골까지 와 있는 줄 몰랐습니다. 너도 나도 북한을 떠난 탈북자였고 원수의 땅이라고 배운 남조선에 대한 미지의 상상만 하고 있었습니다.
어른들이랑 되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한국은 진짜 어떨까요? 남조선 우리가 배웠던 거랑 많이 다를까요? 아니면 똑같을까요? 그런 기대하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어른들이.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함경북도 청진의 고향인 개인 인터넷 방송 진행자 BJ 이평 씨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서울에서 VOA 도성민입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 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전화하셔서 말씀을 남기실 수 있는 무료 전화입니다. 또 기존에 연락 주시던 비오의 음성 사서함 전화 역시 계속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번이며 지역번호 201을 누르신 후 205-9942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는 짧은 음악이 나오면 77번을 누르시고 하시고 싶은 말씀을 남기시면 됩니다. 또 제보하시는 분의 연락처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잠시 후 9시 30분부터는 BOA 세계 뉴스에 이어 주말의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